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제 118명이 추가로 숨져 현재까지 2,236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889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새로 확진된 사례가 1,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오늘 자국교도소 내 교도관과 재소자 등 약 5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와 관련해 일본과 홍콩에 대한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본토 외에 여행경보를 내린 것은 19일 홍콩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홍콩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 여행경보는 여행객들에게 통상적인 예방조치를 당부하는 주의 수준입니다. CDC는 일본이나 홍콩을 방문할 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60에서 95%의 알코올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늘 신규 환자 48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총 204명이 됐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지난 13일 미 의회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도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주 국가정보국이 브리핑에서 해킹과 소셜미디어, 선거 기반 시설 공격 등 러시아의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이후 조셉 맥가이어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을 불러 브리핑 내용에 대해 화를 내고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넬 대사는 정보기관 근무 경험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실시되는 이란 의회 선거에 앞서 이란 정부 고위관리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아흐마드 잔나티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사무총장과 무하마드 야즈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5명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헌법수호위원회와 선관위가 수천 명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처리한 사실을 제재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정권의 악의적인 의제를 옹호하기 위한 선거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파예즐 알살라즈 리비아 통합정부 총리를 만났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제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알살라즈 총리와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두 정상이 리비아 내전 상황과 터키의 군사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비아 통합정부는 유엔이 주재하는 휴전 협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사우디 내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에 앞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을 만나 이란 문제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폼페오 장관의 사우디 내 미군 기지와 인근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방문은 오랜 기간 지속된 안보 관계를 강조하고 이란의 악의적 행동에 함께 맞서겠다는 미국과 사우디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사우디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사일과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어제 하루 최소 5대 미군 정찰기가 도착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포기 결정을 내린 적이 없고 달러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약 5만 3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북한 전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어제 하루 최소 5대의 미군 정찰기가 포착됐습니다. 전날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한 의문의 비행체도 다시 나타나서 사흘 연속 선회 비행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군용기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트위터 계정들은 20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소 5대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항공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터 계정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미군의 RC-135W 리벳 조인트와 EH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이날 한국 상공 각각 3만 1000피트와 2만 9000피트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항공 추적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과 캐네디언 스카이와처도 리벳 조인트와 더불어 드래곤 레이디로 불리는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 로키드 U2의 한반도 상공 출현을 알렸습니다. 드래곤 레이디는 이날 인천과 성남, 안양 등의 상공을 여러 차례 도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노콜사인은 두 정찰기의 동시 출현이 이례적인 듯 북쪽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는 글을 함께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콜사인은 이날 미 육군 특수정찰기인 RC-12X 가드레일을 포착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BOA도 20일 밤 늦은 시각 또 다른 미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호출보호가 크레이지 05, 등록번호를 N158CL로 한 비행체가 경기도 남부지역을 날고 있는 모습을 민간 항공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레이더24가 관측했는데 확인 결과 이 항공기는 미 육군이 운영하는 다목적 정찰기로 나타났습니다. 크레이지 호크라는 별칭을 지닌 이 정찰기는 한국에 주둔하며 종종 포착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하면 미군이 운영하는 정찰기 5대가 20일 시간차를 두고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겁니다. 정찰기들의 한반도 전개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일제히 신호를 공개하고 외부에 비행 사실을 알린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 정찰기들의 비행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BOA에 의해 이틀 연속 포착됐던 미상 비행체가 20일에도 한국 중부지역 상공을 선회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께 플라이레이더 24에는 이 비행체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구 상공에서 최초 모습을 드러낸 뒤 충청남도 천안을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며 태안과 평택, 안성, 제천 하늘을 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비행 모습을 포착한 시점 이미 이 비행체는 이 상공을 12바퀴째 돌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부여한 24비트 주소, 즉 주파수만이 공개돼 있는데 스스로를 71FC22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행체가 EHC 조인트 스타즈와 함께 정찰 작전 중이거나 이 비행체가 조인트 스타즈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양에 외교 공간을 둔 유럽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영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해당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들며 한계도 지적했는데요.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유럽 대사관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재 역을 할 수 있다고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 동유럽 국가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공화국, 독일의 북한 주재대사관 설립은 이르면 1948년까지로 돌아간다며 이들 나라와 북한 간 오랜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재 유럽 대사관들은 비핵화 대화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회담 장소를 제공했던 이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과거 동유럽 국가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사관을 둔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8년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향수, 독일은 발포성 와인과 양주 등 북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들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재 체코공화국의 웹사이트는 무기박람회인 미래군사포럼 2018 북한에 홍보했고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공화국은 지난 2018년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북한 상주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20일 VOA에 북한 주재 유럽 대사관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럽 외교관들은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핵포기 결정을 내린 적이 없고 달러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온건 정책은 실패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 행정부들이 북한의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키는데 잇따라 실패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9일 미 벤더벨트 대학의 학보사 벤더벨트 허슬러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에게 처참한 기록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달러를 들고 사겠다는 누구에게라도 이를 판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부가 대북 강경책이라고 부르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온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에서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직 한국 외교관이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기자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볼튼 때문이라고 전한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축하면서 모든 행정부에서 최고의 외교정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하고 그의 지시를 실행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북한의 비핵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 원수의 핵포기 결정과 이행 과정을 설명한 뒤 3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한 조각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도 마찬가지라며 이란과 북한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믿을 만한 이유를 갖게 될 때까지 그들이 할지도 모르는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003년과 2004년에 아랍의 봄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아랍의 봄이 리비아와 카다피에게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의 핵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7년 뒤 자국민에게 피살된 것을 하나로 합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별개의 두 역사적 사건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약 5만 3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5천 톤이 증가한 건데요.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북한에 약 2,580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정제유의 양은 모두 3만 18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양은 전년도에 보고했던 약 2만 9,200톤에 비해 1,000톤가량 증가한 겁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1년 동안 북한에 2만 2,730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한 해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정제유 양을 합산하면 모두 5만 2,910톤으로 전년도 보고량인 4만 8,430톤보다 5,000톤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약 41만 8천 배럴로 안보리가 제한한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8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중국과 러시아의 보고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오는 3월 공개 예정인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사전 입수해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정제일 수입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연간 수입 한도의 몇 배 이상을 수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일 공급량 보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25개 나라와 함께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 북한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불법 환적을 통해 수입한 정제유가 100만 배럴에 달한다며 각국이 북한의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중국 무기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은 14일 연방관보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이 각각 1개씩 이름을 올렸고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 기업들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BOA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인 우한 산지양 무역회사는 과거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넘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 산지양 무역회사를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2011년 6대의 비포장 도로용 벌목 운반 차량을 북한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벌목 운반 차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겅상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몽골과 싱가포르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두 나라는 앞선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몽골과 싱가포르 두 나라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몽골과 싱가포르는 각각 지난 11일과 5일 안보리에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0일 현재 두 나라가 보고했다고 올린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국무부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29개 나라 중 한 곳으로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과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몽골은 지난 2018년 6월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1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018년 3월 현재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2016년에는 북한 노동자 200명을 추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회에 따라 북한 국적자들에게 새로운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2013년 2,1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017년 약 1,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송환됐다고 보고된 노동자 수를 고려했을 때 몽골에는 약 750명가량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 3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에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 모두 취소했으며 신규 노동허가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1년 뒤인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입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특수한 시기를 맞아서 신속하게 일시적인 대북 면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기 샤픽 전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샤픽 전 담당관은 20일 저희 뷰어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위한 검사기와 개인보호용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런 장비를 제공할 1차적인 의무가 있지만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건데요. 안소영 기자가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샤픽 전 담당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symptoms of the infection are similar to symptoms of flu or other common cold.
예방을 통해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유행했을 때 북한에서 근무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운항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입국 외국인들은 공항 근처 호텔에 모두 격리됐습니다. 당시 제 상사도 격리 조치됐었습니다.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것은 전염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료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북한의 특별한 상황을 보면 국경 폐쇄는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스 창궐 당시 북한 당국은 WHO 평양사무소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또 북한 내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Like closing the border, the flight for China and also bringing everybody from the airport to the quarantine.
우선 WHO의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그리고 사스 전염 상황을 계속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병원 등 공공장소에 격리벽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대북 제재가 지금과 같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구를 상당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 내에 사스 감염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몸담고 계셨던 WHO도 북한 내 발병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WHO가 회원국의 자진 보고에만 의존하는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I think it was 2006 or 2007 or maybe the end of 2006. There was an outbreak of measles among children.
2006년 말일 겁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의 몇몇 마을 어린이가 홍역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중국에도 홍역 환자가 급증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북한 보건성 직원과 회의를 열었고 북한은 이후 소문이 사실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지만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감염에 노출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압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에도 맞는 조치입니다. 북한은 전염병에 맞서 싸울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만 보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신고 건수는 한 건이었습니다. 추가 감염 정황이 나오면서 세계동물기구도 북한에 정보를 공유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I was in May, June, and when I was there, I asked it. That was about May last year, and they said to me,
"OI가 발병했던 지난해 5월과 6월 마침 북한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고 그들은 의심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이며 확인되면 신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북한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통제력이 큰 곳입니다. 건물, 도로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 유린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한 전염병입니다. 또 감기, 독감과 증상이 유사해서 감기인 줄 알고 지내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ith the situation like that now, now we are facing a crisis, an outbreak of this virus. Now, I think that the natural thing for me as a humanitarian
무엇보다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기가 필요합니다. 또 더 많은 의료진을 위한 보안 경구와 의료복, 북한 주민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용품이 절실할 겁니다. 항생제 등의 약품도 포함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결핵 등 지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는 북한에 관련 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제재 면제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취약성에 우려를 전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I know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sued a letter that they are willing to help. I'm not quite sure how long it's going to take to move. And this is something like race with time.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도울 의향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안은 한시가 급할 문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 일시적 제재 면제를 시행해 충분한 예방 물자가 지원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나기 샤펙 전 담당관으로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이동 통제에 따른 낮은 공장 가동률, 또 서비스 산업이 잇따라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은 물론 북한 등 주변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 S&P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파장으로 중국의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 이동을 통제하면서 근로자들의 공장 복귀가 더뎌지고 소비 침체로 서비스 등 여러 산업이 연쇄 타격을 받고 있어 경제 전망이 단기적으로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주 중국 내 각종 수치를 분석한 결과 경제 가동률이 기존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미 타격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정상적인 공장 가동마저 힘들어지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섬유 수출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9%, 컴퓨터 등 전자산업은 17%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19일 최악의 경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분기에 3.5%, 올해 5.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민간 소비, 중국 경제의 54%를 차지하는 관광과 요식, 숙박업, 문화 엔터테인먼트, 운수업 등 서비스 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동 통제가 아니더라도 전염병은 국민의 대인 접촉 기피로 여행과 소비 감소로 항공, 운수, 요식 등 서비스업은 물론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국 허베이성의 석유 굴착시설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조 잔하이 씨는 19일 BOA에 이동 통제로 일을 할 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P 보고서는 중국 내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 놀이공원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다며 3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돼도 타격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중국 내 50개 이상의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 행사가 중단됐고 극장 폐쇄, 춘절 연휴 개봉 예정이던 영화 7편도 보류되면서 14억 위안, 미화로 2억 1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지난 2003년 발생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에 비해 3배, 중국의 경제 규모는 당시 2조 달러에서 14조 달러로 커졌기 때문에 주변국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의 종란대학의 왕장챙 노동경제연구소장은 19일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된다면 실업률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 대부분의 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구조, 인력을 대체할 자동 설비 시스템을 설치할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되면 파산으로 이어져 실업률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등 40여 개 나라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북한은 아예 국경을 봉쇄해 공식적인 교역마저 사실상 끊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에 사그라지면 소비가 2분기부터 살아나 경기가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0.1%포인트 내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 GDP의 15.8%를 담당하는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양덕 온천 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지는 전염병이 누그러져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인들의 발이 묶이면서 세계 관광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18년 해외여행을 한 중국인 관광객은 1억 6,300만 명으로 전 세계 여행 소매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는 부정적 9%가 중국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한편 중국 당국은 오늘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5,465명, 사망자는 2,2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투명성 부족 때문에 실질적인 확진자 또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6차례 협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김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양측은 아직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난해 분담금의 5배 규모인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에서 있었던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동맹들로 하여금 공정한 분담금을 내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10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번에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미국 부담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한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객훈련 비용 등을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6차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국제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If needed, we're going to have to prioritize what services those
번 부국장은 필요할 경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생명과 건강, 안전 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과 가족들 모두 확실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동맹으로서의 기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평택 미군기지 무상 제공,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등 한국 정부 역시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겁니다. 또 국제 분쟁 지역에서의 미군 지원 등 협정에 잡히지 않는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건설과 군수 비용,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존 협정의 틀 안에서 분담금을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과 관련해 기존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6차례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근거를 한국에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US side can provide a rationale,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근거를 제공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협상 성공률은 높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설명 없이 한국이 인상안을 받아들이길 바라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국방부가 이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돼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과학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있죠.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국제 제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믿을 건 과학기술뿐이란 주장인데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과학기술을 얕잡아보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며 과학기술이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대 세력과의 장기적 대립이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서 믿을 것은 과학기술뿐이란 겁니다. 또 제재를 넘어 경제강국 건설과 군사력 강화, 사회주의 문명 건설 등을 이뤄내는 건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 기계 자동화, 무인화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13일 최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무인 원료 운반차를 북한식으로 완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평양기계대학에서 개발한 자동포장 로봇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 도입됐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한 노즐 마개 공급 로봇이 적용돼 린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과 주요 대학들이 개발한 기계화, 무인화 기술들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생산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자력갱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게 전략적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국가과학원 출신인 강영실 박사는 21일 VOA에 북한의 목적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공정 자동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공정 자동화는 에너지 절약과 품질 재고, 인력 감축, 국가자재 보호 등을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이고 두 번째는 품질 제고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북한의 모든 재산은 국가 것이다 내 것이잖아요. 내 것도 국가 것도 되고 자재 사용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카메라를 다 달았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마지막 유통으로 나가는 요까지 전체 컴퓨터가 제어를 하고 카메라를 감시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이제 도둑질 이런 것도 없고.
강 박사는 북한 내 이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잘 정착돼 있지만 한국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규모가 협소한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자동화와 무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자동화는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을 앞세운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의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자력갱생으로 대북 제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선 기술 진보의 근간인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21일 VOA에 제재 속에서 희소한 자원과 부족한 재원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생산 방식의 다양한 혁신과 개선, 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긍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미칩니다. 생산 인풋을 노동하고 자본을 투입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경제 초기 단계에는 그런 인풋을 많이 늘리면 이제 아웃풋도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될수록 사실 그거에 대한 한계 체감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나 기술 발전, 우리가 요즘 이제 얘기하는 혁신 그런 부분들인데 북한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정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산화를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사회주의 틀 내에서의 혁신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재보다 생산재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북한 역시 1950년대부터 기계공업을 육성했으며 1980년대엔 그 다음 단계인 기계공업 자동화를 시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자부품과 센서, 컴퓨터 탑재체 등 하드웨어 발달이 늦어지면서 김정일 집권 말기엔 외국 상품을 도입해 자동화를 시도했는데 그중 하나가 무인화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화 바람은 생산재보다는 소비재 생산 공장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부품 공장 단위의 이제 기계공업의 기계 하나의 무인화, 그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공식생산 공정의 무인화, 나중에 이제 공장 자동화, 무인화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인화 단계가 본보기 공장이라고 하죠.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하고 이러는 것에. 그런 쪽에 본보기 공장 무인화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 계속해서 이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 하드웨어 부품들 생산하는 양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인화를 못하고 이제 본보기 공장 무인화 쪽을 많이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는 일반 소비재 생산 제품의 무인화 공장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듯 북한이 과학기술을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제재 속에서 기술 발전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영실 박사는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자재와 에너지의 정상적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되지도 않으면 그게 자재하고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자재도 북한에 자재 어디 있을까? 대부분 다 이제 시내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에너지는 전면 같은 거는 워낙 뭐 이제 에너지가 별로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공장 같은 거는 동력 전력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 공급이 안 되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역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재의 틀 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국내적으로 다 생산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다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북한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국산화 정책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 기술로 이제 극복하자 이런 의도인 거는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대체 수입을 통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지금 뭐 제약이 워낙 많으니까.
정선임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정책은 김정일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였다며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제재의 틀 안에선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리에 종영된 텔레비전 드라마가 탈북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아들과 한국 재벌 여성의 사랑을 그린 이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순 용사신 거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쪽이 북이 온 거야.
북한? 널고야?
한국 방송국 TVN에서 풀려준 북한군 장교와 사랑에 빠진다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는 해당 방송국의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 아시아 전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을 미화하고 선동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한 정당에 의해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드라마 제작의 보조작가나 자문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고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는 이 드라마를 본 탈북민들의 생각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탈북민 김준혁 씨는 드라마의 장마당 장면이 특히 현실성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을 표현하는 씬에서 이제 한국 제품들은 뭐 가림막 같은 거 연인 같은 거.
김노을 씨는 아쉬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랑이 불쌍해 아쉬운 점 하나. 두부가 인조국밥에 안 나와.
그게 좀 아쉬워.
그게 뭐야?
인조국이라는 거는 콩고기예요.
같은 탈북민이지만 함경북도 온성 출신으로 평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김노을 씨는 평양 출신인 김준혁 씨에게 드라마에서 두 주인공이 묵은 것과 같은 호텔이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이정혁이랑 윤세리 묵었던 그런 호텔? 저도 궁금했던 게 저는 평양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호텔에 교통기가 있어요?
있죠, 다. 굉장히 시설도 깔끔하고 분위기가 소련 스타일.
김준혁 씨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백화점도 실제로 평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쪽 뭐 대성백화점, 뭐 낙원백화점, 평양제일백화점, 백화점들은 두 개 많고요. 내부에 있는 엘리트들을 위한 백화점들 대부분.
김노엘 씨는 여주인공이 목욕을 하기 전 플라스틱 봉투를 천장에 매달고 목욕통에 물을 담는 장면에 대해 자신의 어릴 적 일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거 보고 진짜 반가웠어요. 나 어릴 때 저렇게 했는데. 물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요. 향수도에서 아침에 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정도 물 틀어주거든요. 그런 집에는 독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 다 받아놓고 하루 동안 사용을 하는데 근데 얘가 겨울이면 금방 식으니까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매달고 그럼 그 안에 수증기가 차면 물이 식을 일이 없어서.
탈북 후 미국에 정착한 북한 엘리트 출신 이현승 씨는 21 VOA의 사랑의 불시착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뭐 한국 드라마를 이전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가을 동화, 뭐 겨울 연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감동이 됐거든요. 감성하고 또 코미디도 많이 좋아하고요, 북한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감성하고 웃음을 잘 섞어서 뭐 사랑에 대한 감성도 주고 뭐 네. 웃음도 주고 해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승 씨는 북한에서도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 이미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자유로운 나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갔다 와도 가족이 처벌되거나 뭐 처형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잖아요. 이제
네.
와서
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업도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도 하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가 있다는 거를 자유가 있는 우월한 나라라는 거를 분명하게 그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승 씨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자유라면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그런 자유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사회 최초로 북한의 현대 미술을 소개한 한인 교수가 지난해 펴낸 영문서적 출간을 기념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Pay attention to the image in the red box and focus on the lower right corner.
제가 빨간 손으로 네모나게 표시해 놓은 우측 하단 구석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과 오쪽을 보면 매우 대담하고 역동적인 선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과 헬멧은 부드럽고 사실적이죠. 지난 15일 워싱턴 DC 아메리칸 대학교 카젠 미술관에서 지난 8년간의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문범강 교수. 조선화 사진 자료를 화면으로 띄우며 청중의 시선을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같은 그림 속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해 북한의 국보로 소장됐다고 설명합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을 9번 방문하며 수백여 점의 조선화를 본 문 교수는 선전화라는 한계 안에서 조선화 화가 개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30여 점의 그림을 통해 소개했는데요. 조선화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세밀히 분석하면서도 서양의 명화들과도 비교하는 부분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이 튀어나온 말의 근육을 표현한 조선화의 한 부분을 확대해 설명했는데 정면으로 달리는 말의 생동감을 표현한 부분은 중국이나 한국화의 명작들과 비등한 수준입니다. 네 명의 북한 화가들이 그린 집체화 설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997년에 제작된 가진의 용사들인데 폭풍으로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에서 동료 어부를 구하는 장면을 표현한 수묵화 부분입니다.
The movement can connect directly straightforward through the throne rope of the
화폭에 담긴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표현이 매력적이며 동료를 구하기 위해 던진 밧줄을 그려놓은 대각선 구도가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그림은 특히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과 비교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로 인한 희생을 빚어낸 실제 사건을 담은 제리코의 그림과 가진의 용사 두 그림이 던지는 의미는 상반되지만 그림의 생동감과 대범하고 안정적인 구도 등이 견줄만 합니다. 문 교수는 평양에서 북한 화가들을 인터뷰한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교수는 VOA에 북한 화가들을 만나는 과정에 안내원이 따라붙는 등 많은 대화는 나눌 수 없는 한계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화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지 않았다면 조선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여 분간의 강의가 끝나고 100여 명의 청중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북한 집체화가 그려지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림 속의 역동적인 표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랜 기간에 걸친 조선화 연구가 화가인 문 교수 자신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북한의 미술 산업 관련 질문 등이었습니다. 40대 미국인 남성은 조선화에 대한 소감에 대해 작품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작품들이 선전화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I really enjoyed his event. When you look at Joseon-hwa art, it's almost easy to forget that it's propaganda because the works themselves are so masterful and beautiful.
그러나 그림의 아름다움과 화가들이 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상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문 교수의 분석 내용이 매우 새롭고 통찰력이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날 소개된 북한 미술 조선화의 신비한 세계는 문 교수가 2018년 출간한 조선화 너는 누구냐의 영문판으로 총 232쪽 분량의 6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선화의 탄생, 전통적인 조선화 안의 표현 혁명, 조선화의 전성기 이념화의 변모, 주목되는 현대미술가와 작품들, 집체화, 현대 문인화를 내용으로 합니다. 인물, 그림, 사료 등 170여 장의 사진이 실린 이 책은 한국문화체육부로부터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학연구기관 단체에 배포할 영문서적을 지원하는 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6년 전시회 현대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 편찬을 시작으로 미국 사회에 북한의 조선화를 소개해온 문범강 교수는 VOA에 미국인들로부터 그동안 공통된 반응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감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걸 보여줘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모르는 세상에 대한 표현법에 대해서 상당히 신기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이 그 이제 미국 사회에서 또한 그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은 아, 북한의 그림이 이렇게까지 그 어떤 활기찬 그림을 그리는지 몰랐다. 이건 이념을 떠나서 하는 얘기.
문 교수는 북한 그림을 이념으로만 본다면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북한 미술을 알든 모르든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은 북한 미술에 대한 새로운 그 어떤 시각, 제시 이런 데 대한 눈을 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미술을 딱 한 방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다. 그 속에서도 그 다양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러한 그 모든 백그라운드가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책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조금이라도 그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무엇보다 문 교수는 한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남북이 결국은 우리의 그 한반도인데 이 한반도의 문화유산을 결국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텐데 이것을 내가 미리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김영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1일 미국의 급진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피살됩니다. 말콤 X는 1925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목사였던 흑인 아버지와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말콤 X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콤은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21살 때 강도죄로 교도소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말콤은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말콤은 이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원래 성인 리트를 버리고 대신 X라는 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의 성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백인 주인들이 마음대로 붙여줬던 것이니만큼 영어 알파벳 X자를 써서 흑인의 빼앗겼던 이름을 상징하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말콤 X는 출옥 후 전미 흑인 공동체를 설립하고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흑인들의 분노를 직선적으로 밝힌 그의 웅변은 흑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말콤 X는 1965년 2월 21일 뉴욕의 한 집회에서 연설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The 3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M. Nixon, is in China, the first American chief executive ever to visit.
20여 년간 지속된 양국 관계의 냉전을 끝내고자 중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주은래 총리와 장시간 회담을 갖고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과도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두 나라는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끊겼던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합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는 미군이 베트남과 타이완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년 뒤인 1979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제 118명이 추가로 숨져 현재까지 2,236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889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새로 확진된 사례가 1,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